구약의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 심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무지한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시고 이 시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십계명의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마지막 이 계명은, 열 번째 이 계명은 탐심을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부당한 욕심을 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끊임없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그것을 이제 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것인데도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 열 번째 계명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소욕과 생각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웃의 집이나 아내, 또 남종, 여종, 이웃의 소, 낙이, 이웃의 그 어떤 소유이든지 간에 그것을 부당하게 갖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10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열 번째 계명은요,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계명들과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열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소욕이 모두 관련되어져 있는 계명인 반면에 한해서 이 열 번째 계명만은 사람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계명에서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탐내는 것, 이거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무슨 물건을 보고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무슨 탐내는, 욕심을 내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하고 달라요. 다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행동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외적인 행동이 이제 내면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동시에 다 있는 그런 반면에 이 열 번째 계명은요, 외적인 행동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품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십계명을 볼 때 항상 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외적인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고 살인, 도적 이런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그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들은 외적인 행동인 측면에서 가늠하지 않았거든요. 또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답했어요. 이 청년이 놀랍게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 청년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인 행동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지켰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영적인 의미로 깨닫게 되면 결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 자신 있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들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들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요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계명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탐심이 죄인지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 시절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탐심에 관한 것. 이 탐심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부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며 마음에 해당되는 계명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으면은 자신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만일 오늘 이 열 번째 계명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절대로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탐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잘못된 소욕과 생각을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이 계명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명을 열 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냥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탐심에 관한 이 마지막 계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계명은요 십계명 전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 마음에 해당되는 계명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외적인 것은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의 표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 탐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 열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는요. 모두가 다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하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상 숭배 이것도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면요. 그 근저에 다 탐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탐심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실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이며 근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탐심의 범위가 이웃의 소유한 모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웃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냥 부당하게 그것을 얻고자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웃의 집. 사람은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도저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탐냅니다. 다른 사람의 길거리에 나 앉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 집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 아주 강력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저주의 선언입니까? 남의 집을 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 한 집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집 그 다음 집 다 사들여가지고 마치 이 지구상에 혼자 거하려고 하는 그 탐심에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남의 집에 대한 탐심을 먼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잘못된 탐심은 없습니까?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실제적인 간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범죄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죄악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요, 뭐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하는 것이 아주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쁩니까? 남에게 충성된 종이 있으면요, 그거 못 참습니다. 남에게 충성된 종이 있으면요, 어떻게 깨어섰는지 간에 자기 그냥 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도둑질인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 가운데서 있는 스카웃, 이런 범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남의 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 거기서 교육 잘 시켜가지고 교육 한번 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한 사람 길러다가 어떤 뭐 컴퓨터 기술이나 무슨 기계 기술 같은 거 가르치려고 하면요, 2년, 3년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을 이제 가지게 되면요, 살짝 그냥 조금 더 월급 주겠다, 연봉을 더 많이 주, 이래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같은 범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남의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탐심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의 소, 낙이 그리고 소유물, 이거 다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남의 소, 낙이, 소유물, 이거 탐내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도적질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냄으로 생겨나는 그런 죄악들인 것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요,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이웃에 관한 것, 이웃이 소유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에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말라. 만약에 부당한 생각을 품었다, 갈망을 품었다 그러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든지 아내든지 종이든지 가축이든지 소유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탐욕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리문답 81문에 보면은요, 제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나 마음의 탐심의 죄는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남의 것을 자주 탐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열 번째 계명은 그러한 마음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무서운 죄악이고,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파산하게 되고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탐심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망가지게 되고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결국 무서운 죄악으로 사람을 이끌고 사망으로 결국은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지른 것도 결국은 탐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그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그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얼마나 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왕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도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거 자기 것 못 만들어가지고 안절부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러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궁궐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도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절대로 팔 수 없는 그 조그마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가져가지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이 왜 그랬느냐?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강경한 깨를 내서 나봇을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남이 가진 적은 것도 빼앗고야만은 아주 냉혹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큰 제국을 역사상 소유하였으면서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탐심은 한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요 사람은 늘 그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였을 때 그것을 쌓을 곳간이 없어서 근심하였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존의 곳간, 적은 곳간을 헐고 더 큰 새로운 큰 곳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이 부자는 이제 적당히 자기 곳간에 쌓고 나머지는 남에게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탐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큰 곳간을 지어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놔야지 자기 영혼이 그냥 평안한 이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 이 탐욕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비유를 하면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탐심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99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남이 가진 한 개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99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99개 가지고 있고 남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저 하나 빼앗으면 내가 100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심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신자의 삶은 파손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탐심이 있으면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탐심이 있으면요 안식일에 교회 오지 않고 세상 일을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또 탐심이 있으면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심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늘 말하는 것 대화도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교회를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신자는 그 신앙이 파멸되고 말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외식적인 신앙자들이고 형식적인 신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탐하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분명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추한 탐심과 탐욕을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탐심, 우리 마음에 자주 깃들게 되는 이런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탐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족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없애려고 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탐내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자족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남의 것을 절대로 탐내지 않지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사도 바울에게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모든 경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결국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기에 먹고 입을 것 있으면 내가 족하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파멸하게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탐심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탐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은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자족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하든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지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유혹에 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끌리는 이유는 항상 마음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유혹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뭐 비바람이 치고 어떤 유혹들이 왔다 갔다 해도요. 그거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것으로 만족한다. 없는 것으로 이대로 살지. 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왔고 또 나중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싸운다 한들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뭐 아등바등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을 추구할 수 있으랴. 나는 있는 것으로 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탐심을 분명히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것들은 결국 헛된 것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헛된 것임을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요.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부지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자버리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거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 땅에 속한 낙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많은 책을 써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결과 그가 경험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다 헛되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도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탐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폐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 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결국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결국은 인생을 이 어두운 데서 번뇌하고 또 병을 얻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을 가졌다고 거기서 만족하겠어요? 또 풍부를 사랑하는 자가 소득이 많이 들어왔다고 만족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여러분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참 헛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아는 순간에 모든 탐심을 분명히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심을 버리는 길은 버릴 수 있는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탐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부요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의 참된 부요가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믿는 이 신자들의 참된 부요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부요를 늘 인식한다면 이 땅에서의 탐심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늘을 탐내라. 그곳은 행복의 지역이요. 가장 즐거운 나라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을 더욱 탐낼수록 우리는 땅을 그만큼 덜 탐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올바른 그런 명언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된다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주 초라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거룩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경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력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도 거기 현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천성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면은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의 부유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이제는 천국의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은요 그 천국의 가나안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바라보면 많이 바라볼수록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잠시적인 것이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 또 얼마나 경멸의 대상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런 탐욕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구한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늘의 부유함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탐심과 탐욕을 버립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유한 영광을 묵상하는 것, 그 이 세상의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생각하면요, 여기 탐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먹이시고 입힐 것이 아닌가, 나를 돌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리석은 탐심에 빠지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신자가 불안해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해로운 탐심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명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소유를 문답 제80문에 보면은요, 이 제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여기에 보면은 10계명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뜻하는 바는 탐심을 버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계명을 이제 지키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는 이 계명도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가난하면 또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 그게 탐심에 관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난한 것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여러 가지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재물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하였는가, 그렇게 물을 때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먹이고 입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게 말해보라, 그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렇게 물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은요, 단순하게 마음에 탐내지 않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런 모든 탐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누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탐심이 없으면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들을 많이 나누어줘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많은 선한 일을 한 것이 기독교 역사상 이래 보면은요, 이 탐심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탐심만 없애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서 남을 돕는 것, 그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만을 위해서 평생 산다면은 대단히 참 불쌍한 그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 외에는 주위에 아무런 사람도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탐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 이 십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고통하고 어렵고 곤핍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도와주면서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복음도 나누어주고 참 재물도 나누어주고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삶이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 죄악의 깊은 뿌리, 주여 이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들도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찔러 탐욕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